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수요일 날 설교 부탁을 받고 많이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이 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도 데살로니가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모범이 된 에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은혜가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교역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역 목사님 하는 사도격의 반열에 선 사람들 그리고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조역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는 동역자들 그 속에는 그때그때 그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으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렇게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담을 넘어서 광주리를 타고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다닐 때에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실로아노와 디모데. 목사가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아, 그 목사가 성공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역장을 해도요. 그 구역에서 꼭 돕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은혜를 받은 걸 보면 여기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항상 기억했어요.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바울이 에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지 않아요? 너희들 다 여기 따라오면 어떡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그게 디모데대로 돌아가라. 디모데가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여기다 놔두고 돌아가겠습니까?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무리를 일으켜서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인민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가 그걸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을 우리가 거기다 놔두고 우리가 다 어떻게 여기 와 있겠느냐 이런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돕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원정원 목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 원정원 목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게 한 우리 김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당회원들 이분들이 아 나도 동역하는 일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울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충성이요 보람 있는 헌신이 되는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막 구역 예배 때만 구역 식구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구역 예배 안 보는 날도 늘 구역 식구들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구역장, 교사, 뭐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사역자들을 보내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 반대 위치에서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를 믿고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 계실 때에 따라다녀 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악당 아니냐, 그런데 저거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사도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베드로도 와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 거로 저가 사도의 반열에 섬이 마땅하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도 딴 거 입을 부리고 바울을 내쫓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함께 입은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학력 보는 거 그런 거 다 집어치워야 됩니다. 그 사람의 경험 따지는 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얼마 전까지는 이경천 목사님을 여기 세우시더니 아 그가 다 안 늙어서 이제 늙은이가 되매 아 하나님이 또 젊은 종을 이곳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또 그와 더불어 사역해야 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자라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역자 탓만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실력이 없어 은혜가 부족해. 아 다른 교회는 막 자라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늘지 않아. 한 명도 안 늘는 원인이 목사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 그 똑같이 쓰임을 받을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 책임을 사명을 바울과 함께 가졌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심정으로 가질 때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다 흥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첫 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쓸 때 아, 나 바울이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살아. 그러면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또 합심 기도 속에 축복을 했어요. 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당신 책임이다. 얘는 꼭 머리 나쁜 것도 당신 닮았다. 성격도 당신 닮아 그렇다. 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를 모았다. 우리를 짝지어 부부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이 귀한 생명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게 하셨다. 거기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사역자들이 성도를 위하여서 사랑과 기도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목회자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또 두 번째 단계로 성령으로 구원의 확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였어요. 뭐 절에 가듯이, 뭐 전보로 가듯이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는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만날 주시 없어서 기도밖에 뭐 할 줄을 몰랐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 교회도 잘하지 않고 능력 안 주시면 그냥 저 도봉산에서 확 거꾸러져 죽어버리랍니다.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능력을 좀 주시더라고. 제가 꿈꾼장꼬 되죠. 그렇죠? 내가 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그 따위가 능력을 주면 교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걸로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명예나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 박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선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와 더불어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아, 나는 이 사람하고 말고 헤어지고 싶다. 내가 다른 데로 가서 좀 능력 있는 사람과 붙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떳떳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아, 나도 좀 대우받는 장로가 되고 싶다. 그렇게 교회 속에 이생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진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욕심을 부리게 하니까 그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것만은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따먹으려고 그것까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으로 망한 역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인류 역사의 처음입니다. 이따가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세상 욕심을 아예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큰 일을 지금 맡았는데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할 거 없어요. 뭐 하나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한테 계산해서 보이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나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자로 정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축복이에요. 온유한 사람만 돼보세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동산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내 땅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욕심을 쫓아서 뭘 구하면 거기 뒤에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니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게 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술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까지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돼서 망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참 바울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신방하고 자기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씩 자라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나에게 보냈구나. 저들이 그전에 하던 욕심을 내려놓고 그전에 세상 짓을 다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항상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구역에 있던 식구들이요. LA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 그 사람 자리 때 몰라 가고 난 데는 소식이 없어. 이제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뭐. 아, 그건 싹꾼입니다. 싹꾼. 그래도 전화도 해봐야죠. 여기서 몇 년 같이 예배드렸는데 떠났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면 전화도 걸어봐야죠. 아이고 뭐 자리가 잡혔느냐고 교회는 어디로 정했느냐고 아이고 우리 참 우리 사랑으로 기쁘게 지냈는데 참 그립고 보고 싶다고 나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소식도 주세요. 그러고 그거 진짜예요. 교회 떠난 사람 아예 돌아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도 안 보는 사람들. 교역자들도 그런 교역자 있고 구역장들도 그런 구역장 얼마든지 있어요. 어, 우리 교회 떠났는데 내가 그 말기 뭐야. 조금 있으면 이름 싹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교적부에 아주 흠도 없어. 요즘은 교적부라는 것도 잘 안 만드니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걸 기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에 대산일까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가 된 거예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좀 조급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 여러분 속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하루에 몇 명이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적어도 목사 부목사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몇 명이나 여러분들 합니까? 그것도 골라서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위해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몰라 난 그 사람 싫어 그럼 안 합니까?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기억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까지 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묻혀야 되겠죠.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갈 거예요. 너 기도도 안 하는구나 이제 그만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지금 없지만은 기도하라고 남겨놓은 사역을 하나님이 지금도 시키시는가 보다.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주면 그게 기도의 재료가 돼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전화를 주면 그것도 기도의 한 의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나가는데 누군지 이름은 몰라요. 그러면 먼저 기도부터 해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에 들어있는 교회 주소록을 이렇게 찾으면 어떤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 눈이 요즘 좀 다 마지막 때가 이제 되어오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돋보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죠. 아, 이분이 이름이 아무개구나. 왜? 저 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지나쳤거든요. 저분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럼 위해서 모르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중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한 10분만 지속돼도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는거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온 지방에 모범이 된 교회. 어떻게 모범이 되었냐면 소문이 좋게 났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공동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학벌이 더 높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인정을 받겠다. 헌금을 좀 교회에서 뭉뚱뭉뚱해야 인정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넓혀주고 더 넘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무개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칭찬을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드린다. 그 예배가 진실하다. 그 순종이 아름답다. 그 교회에서는 다툼이 없다. 그 교회에서는 깽판 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소문나면 축복받은 교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절에는 이런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놓아버리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자로 내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 집사 하는 거 보니, 재직회 하는 거 보니, 건축하는 거 보니, 성가대 찬양하는 거 보니 너희들은 정말 하늘까지 가겠구나.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다. 신라가 봤다. 디모데가 이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바로 키우려고 애쓰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았었겠어요. 그런 교회가 소문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향기로운 소문이 나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설교는 바울이 다 했죠. 편지도 바울이 쓰고. 그런데 교인들이 누굴 닮았는 거 아니? 바울을 닮아갔다. 그랬어요. 바울을 닮아갔다. 그러면서 바울만 닮았으면 내가 좀 허전할 뻔 했는데 너희들이 날 닮다가 신라를 닮다가 디모데를 닮다가 이제는 주님을 닮았구나. 그래, 목사에게 잘하는 교인. 그 좋아요. 장로들에게 잘하는 교인, 부목사도 잘 섬기는 교인, 그 좋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인이 될 때 바울이 할렐루야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이 교회는 지상의 조건을 위하여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속에 나타내시려고 얼마나 나타내시려고 모자람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키 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다. 우리에 대한 교회도 그 교회가 되어지다. 10절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는 재림 신앙과 내세의 약속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88세십니다.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많이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교회를 꼭 모시고 나가서 예배를 참여하게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보고 주의 사랑이 내 몸과 영과 혼에까지 미치는 은혜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조건은 예배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나? 예배가 기쁘면 가정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예배가 도대체 짜증나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담이 막힌 겁니다. 그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 기뻐야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지내고 하루 쉬느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됐잖아요. 달리게도 그렇게 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 제대로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주의 전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 드리고 그 찬송 속에 그 기도 속에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거룩한 변화가 내게 물붓듯이 어떤 때는 단비를 맞는 초목과 같이 주린 백성에게 귀한 음식을 공급받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저 온두라스의 장 목사님 부인이 한국의 어글로의 회장을 한 3년 하셨고 그때 우리 장동진 목사님도 그때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선교사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주일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한 시간이나 해요. 한 시간. 그러니 3,500명이 모였는데 신일교에서 모였는데 저 어딥니까? 그 군수공장 많이 있는 그 창 어디죠? 하여간 거기서 온 들것에 떠매고 온 환자가 찬송을 한 시간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찬송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추려서 지금 30분이 다 된 것 같은데 좀 간추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찬송입니다.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는 임예송의 진실한 찬송이 예배 속에 먼저 여기 담겨져야 하고 여기서 올라가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찬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노래를 불러도 진실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진실이 없이 쭉쩍이 찬송을 부른다고 해봅시다. 뭐 찾으면서 주머니 거 찾으면서 뭐 코수시면서 그렇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진실한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진실을 담아가지고. 그럼 우리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원 목사가 그냥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앞으로 주님께로 오는 모든 주님을 찾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이 교회로 모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찾아 나올 적에 그 예배의 임예송과 함께 약속하시는 주님의 선포를 그냥 원종원 목사님이 대신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주의 일을 하는 일, 자녀를 기르는 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일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어디 이 가정을 다 끌고 나갈까?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기를까? 아, 어떻게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택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다. 내가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온유하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온유하게 되게 되겠죠. 예수 믿으면 온유하게 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온유하게 안 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형식을 갖추는 거죠. 산상수훈은 예수님 첫 번 설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주 쉽고 명료하게 욕심을 버리는 자는 에덴 동산에서 욕심을 채우려다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멸망하면서 죽음의 길로 떨어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찾아 불러 모았는데 지금도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너 욕심 채우면 너는 그냥 망한다 그 말이야. 그건 망한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으면 애통이 나온다. 무슨 애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에 생각나는 거예요. 요거는 해야 할 줄 알면서도 내가 안 한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인 줄 알면서도 내가 안 믿은 거. 그거에 생각날 때 그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여러 말을 하려면 시간이 없지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주셨어요?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한없이 큰 고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의 과를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례전에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미리 부르는 찬송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그 찬송을 여러분 부르죠. 그 찬송을 진실하게 부르세요. 그걸 믿으면서 부르세요. 그 찬송에 있는 약속을 감사함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주시는 그 밀가루 떡이라도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 한 잔이 생명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로부터 내리시는 이 약속, 너희가 세상을 이기리라. 너희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찬송으로 진실한 고백을, 기도로 진실한 고백을. 무엇보다도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도가 맥힐 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게 제 경험입니다만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오라 하신 주 내 죄를 속한 날 오라 하신 주 날 내 죄를 속한 우리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찬송을 한 다섯 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회개의 기도가 다섯 번까지 뭐 안 가죠. 두 번만 불러도 나오죠.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눈물을 누가 씻어줘요? 주님이 거두어줘요. 그 눈물을 거두시면서 울지만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원목사님 고마운 거요. 요즘 이 교회들이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서 이 교회 예배가요 얼마나 세상화 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원목사님은 뭐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이 담임 목사들이 딴 데 가면 우선 먼저 목사님들이 하는 걸 조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새 맛이 나라고. 새 맛이. 근데 원 목사님은 어째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끌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원 목사님이 이 목회를 잘하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아 먼저 목사님이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도록 이 교회를 길들여 놓은 예배 순서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저는 그게 고마워요. 마지막에 찬송을 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아, 뭐 한 장만 부르도 될 텐데 원 목사는 두 장 부르고 또 마지막 또 주기도문까지 또 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봐요.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요. 기도가 끊어졌을 때 하루에 열 번을 해도 스무 번을 해도 좋아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맥힘 없이 아픔 없이 크게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기도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긍휼의 기도를 하게 되고 봉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헌신의 기도를 하게 되고 자각을 얻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흡족히 드리고 난 뒤에 아직 이 땅에 같이 있는 이 늙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함이 없는 간절한 바울의 심정과 신라의 심정과 티모데의 심정 같은 것을 어찌 비길 수 있사오리까마는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고 이 후주가 끝날 때까지 이 기도한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복주는 마음, 여러분에게 주의 승리가 입혀지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축도를 드리는 그 축도를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좋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없는 찬사는 결례 중에 결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의식과 가식이 은혜에 대한 기대부터 헛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시편을 구약 전체 중에서 한 복판에다가 150편의 찬송시를 기도시를 감사시를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을 많이 읽다가 그 시편과 관계되는 찬송을 한 10장만 불러보세요. 10장만. 저는 더 부릅니다만은 여러분 뭐 바쁘신 분들이니까 저야 이제 시간이 한없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이제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깨달아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세가 언제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아 요즘 뭐들이 그렇게 얼떨떨한지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말세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요한 칼빈이 성경을 다 주석해놓고 계시록만은 안 했어요. 아는 채를 안 하려고. 왜 사람의 표현이란 그림으로 보고 말로 표현해놓은 것이 계시록인데요. 그 듣는 사람의 감각에 따라서 또 덧붙여보고 그래서 세대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전천연설이 나오는 거고 후천연설이 나오는 거고 무천연설이 나오는 거고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5천년 산다면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애를 몇이나 낳아야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고손자들이 몇이나 돼야 얼마나 내가 한 500년 더 살겠습니까? 100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린 백년이에요. 백년. 깜빡하는 게. 아, 백년 나서 죽을 때까지가 백년이지 살들자 망령한다고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볼 만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문제는 뭔가 아니요. 약속된 천국 백성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씨가 달라져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질 때문에 뭐 때문에 무슨 교양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믿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려고 떠밀어도 안 불러요. 절대로 안 불러요. 왜 저는 그걸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싸이가 뭐 그 발표한 거 있죠. 그거 발표하고 났는데 어느 뭐 감리교 전도사가 그 노래를 따라서 막 가사를 붙였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아멘도 하기 전에 기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아멘하는 전도사, 골 때리는 전도사. 아니 어디다 곡이 없어서 싸이 뮤직에다가 그걸 갖다가 붙이고 교회에서 그걸 아이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양반입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을 다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릴 열광을 다 돌리는 그런 풍족한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